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멕시코의 엘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 장벽 설치 계획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미국이 계속해서 장벽을 설치하려는 결정에 유감이며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니에토 대통령은 또 이 같은 계획은 양국 간 화합은커녕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에토 대통령은 아울러 멕시코는 모든 장벽 건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무부의 멕시코 국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50개 멕시코 영사관들은 이민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니에토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외무장관은 오는 31일 방미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행정명령에 따라 유엔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두 건의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을 인정하는 모든 유엔 산하 기구들의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 대상에는 낙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또 이란과 북한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유엔 기구들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행정명령 초안은 미국이 체결한 다자 조약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란 핵 합의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메이 총리는 내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오늘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공화당 행사에 참석합니다. 메이 총리는 행사 연설에서 양국 관계의 역사가 현재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미리 공개된 연설문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또 영국과 미국 간 특별 관계 회복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폭격기 두 대가 어제 일본 주변 상공을 선회했지만 별다른 위협은 없었다고 미군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 관계자는 러시아 폭격기들의 이번 비행 항로는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미국 관리는 러시아 항공기가 일본 주변 상공을 비행하며 국제공역에 머물러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폭스뉴스는 러시아 폭격기들의 출몰로 북미 방공사령부가 위협태세를 강화하자 일본 항공자위대가 즉각 전투기들을 출격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 항공사령부 대변인은 BOA에 연습이나 실제 상황 때문에 위협 대응 태세를 전환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소수계 야지디족의 생활터전이었던 북부도시 신자르 재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마흐마 칼릴 신자르 시장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인종 대학살을 저지른 만큼 야지디족이 되돌아오기를 꺼리고 있지만 현대 도시 기준에 따라 새로운 신자르가 건설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자르에는 한때 20만여 명의 야지디족이 거주했지만 지난 2014년 ISIL이 장악한 이후 약 5천 명의 남성들이 살해되고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군인 페슈메르가가 신자르를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이미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시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 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최초로 2만 선을 넘었으며 S&P 지수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우지수는 특히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 이래 약 9.5%가 올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와 세금 감축 등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26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신임 국방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방문이 미한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마지막 날에 북한에 1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은 북한에 볼모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내일 오전에는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오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6m, 서해북부는 1에서 4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신임 국방장관이 다음 주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매티스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2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제임스 매티스 신임 국방장관이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중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매티스 장관이 1일 출발해 한국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다른 고위관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3일 도쿄로 이동해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과 일본 고위관리들을 만납니다. 미 국방부는 매티스 장관의 방문 목적이 항구적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다짐하고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요 가운데 해외 순방에 나서는 것은 매티스 장관이 처음입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두 동맹과의 공조를 계속 중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국방장관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서울에서 한민구 장관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12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수뇌부가 도발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어 한반도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무력 대응 등 어떤 것도 선택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면서도 협상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모두 매티스 장관의 방안을 반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의 동맹 정책의 가장 핵심 축이 미일 동맹이에요. 바퀴가 있으면은 그 바퀴의 그 축이 미일 동맹이고 바퀴 살이 지금 그 한미 동맹. 그럼 결국 미국의 국방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맹 정책 핵심이 군사 문제인데 군사적 차원에서의 이 동맹 관계는 더욱더 굳고히 해를 들어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매티스 장관이 이번 회동에서 제기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청문회에서 미국은 조약 의무를 준수하고 동맹 동반국들과 함께 설 때 더 강력하다면서도 동맹국과 동반국들도 의무를 준수하게 기대한다고 말해 방위비 추가 분담 요구 가능성에 여지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첫 만남부터 껄끄러운 문제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분담금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의 순방 소식을 가장 먼저 보도했던 일본 언론들은 매티스 장관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신중하게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자위대의 해외 역할 확대도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해병대 사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해 사성 장군까지 올랐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직접 지휘하는 등 야전 경험과 풍부한 군사 지식을 겸비해 미군 내에서 신망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실시된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 유사시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지지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에서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해 전쟁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는 응답은 50.1%, 확전 가능성이 있지만 유사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43.2%였습니다.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피해야 한다는 응답보다는 적었지만 이보다 3년 전 앞선 2013년 조사에 36.3%보다는 7% 증가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부터 약 한 달 동안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이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공개된 중국 정부의 수출금지 시행령은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목록을 그대로 담은 이 시행령은 특수재료와 관련 장비, 재료 처리 장비, 전자제품, 통신 등 총 8개 항목이 세부적인 정보와 함께 상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특히 관련 물자의 이름은 물론 주파수 범위나 미터와 마일, 무게, 질량 등 전문적인 수치 정보도 포함했습니다. 안보리가 처음 이 목록을 공개할 당시 눈에 띄었던 이동통신 전파 방해 장비나 수심 1000m에서 운용이 가능한 수중 장비, 센서를 이용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등도 모두 중국어로 번역돼 시행령에 포함됐습니다. 과거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실행될 경우 관련 물자의 대북 유입이 어렵게 됩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30일 대북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이 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이중물자 목록을 대북제재위원회가 작성해 보고할 것을 결정했었습니다.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나 물질 등을 별도로 공개해온 적은 있지만 이중용도 물자만을 특정한 목록을 발표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목록을 매년 12월 갱신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비롯해 관련 수출 금지 품목을 발표할 때마다 이번처럼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시행 명령을 발표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달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21호를 채택한 지 약 20일 후인 지난달 23일 석탄 등 관련 제재 품목의 대북 교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북한은 새해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예고하고 나섰지요. 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언제가 될까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진행 과정과 또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 등 대내외 상황을 지켜보며 그 시기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향후 대외 여건과 전략적 손익 개선에 따라 도발의 시기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우선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도발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상의 판을 키우고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을 촉구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유도하려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여전히 미국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아젠다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위협을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올리는 목적의 도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끌기용 도발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기와 도발 수준을 아마 적절하게 조율을 하지 않을까.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언급한 뒤 각종 매체를 통해 머지않은 시기에 발사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최근 포착된 신형 ICBM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의 관련 설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어떤 연료량 조정 방법이라든지 자세각 조정 방법 등의 어떤 발사 능력에 대해서 의미 있는 수준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고도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어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의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일 교수는 북한이 신형 ICBM급을 발사할 경우 첫 시험 발사라는 점에서 아주 짧은 거리만 비행토록 해서 실제로 공중에 뜨는 모습만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정 거리를 안정적으로 비행에 성공하면 최대 사거리는 엔진 출력과 연료량 조절 등으로 얼마든지 과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압 수준을 더욱 높일 경우 북한은 자신들의 핵 능력 고도화 시간표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연구원 정성룡 연구위원은 지난해와 달리 북한이 올해 ICBM을 비롯해 무수단이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미국을 직접 겨냥한 미사일 도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미사일 도발은 2016년과는 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2016년은 한국을 직접 겨냥한 무기의 실험이었다면 미국을 직접 겨냥한 미진했던 그 분야의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던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무기, 뭐 흔히 아는 무수단이나 SLBM 같은 경우는 아직 실패 확률이 70, 8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의 필요성은 있어요. 기술적이든 전략적이든.
북한이 사체 핵실험에서 미진했던 증폭핵 분열탄의 폭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17 아산국제정세전망보고서에서 북한이 올 초 기존의 5차례 핵실험보다 파괴력이 큰 핵폭발 실험을 비롯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WMD, 대량살상 무기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골라 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북한의 주요 기념일이 많은 만큼 북한이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 당국의 발언과 기술적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오는 2월 16일 김정일 탄생 75주년을 앞두고 ICBM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월 16일 김정일 탄생 75주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5주년, 그리고 4월 11일 김정은의 노동당 최고직책 추대 5주년, 김씨 일가와 관련된 기념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핵과 미사일을 김정일과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나 한국의 정치 일정 또한 북한이 도발 시기를 결정하는 주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북 간 트랙2 접촉에서 미한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열릴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핵 위협과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전쟁 연습을 핵무력 증강의 근본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전후로 한 2월부터 3월 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실시되는 8, 9월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익 교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 일정과 함께 이 시기가 1차적으로 이제 그 한미연합훈련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도발의 어떤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어떤 적기라는 점이고요. 이 시기가 또 5년 단위로 끊어지는 꺾이는 해, 정준의 행사가 이제 2월 달부터 4월 때까지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고 우리의 어떤 정치적 일정, 것이 아마 영향을 미쳐서 가장 어떤 적절한 시기가 1차적으로는 2월부터 4월, 3월까지 그 시기, 2차적으로는 8월, 9월 이 시기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 밖에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에 따른 고강도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체제 내구력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 공조의 중대 변수인 미중 관계 향방 등도 북한 도발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를 하루 남기고 북한에 1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이 지출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했다고 국무부의 한 관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관리는 25일 VOA에 지난해 9월 시작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유니세프에 기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현재 전임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 순간에 승인한 지출을 심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북한 수혜에 대한 긴급 구호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다가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했다면서 아동 영양 분야의 지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1년 민간 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트를 통해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 수해 복구에 9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5년여 만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발생한 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도 6만 9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당시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해 지역 내 14만 명이 생존을 위한 즉각적 지원이 필요하고 60만 명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0월 31일 국제기구들이 대북 지원 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원할 경우 대북 수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민간단체들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의 한 관리도 당시 BOA에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이 대북 제재에 의해 금지된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특정 문건은 가뭄과 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일부 비정부기구가 북한의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는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들은 북한의 가뭄과 수해 복구 노력이나 다른 인도주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단체에 현금을 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앞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수해 복구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요청을 받지 않을 경우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북한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는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가 얼마나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 비교하며 구호물자가 원래 의도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원 원칙을 제시해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산 쌀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비료 수입량도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의 양이 전년도인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총 4만 2천 톤, 미화 2,500만 달러어치의 쌀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수입량보다 2.4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곡물량은 5만 4,700여 톤으로 2015년에 비해 11.4% 증가했습니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2,971만 달러로 전년도 2,437만 달러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은 쌀과 밀가루, 옥수수, 전분, 두류 등으로 쌀이 전체의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밀가루 13%, 옥수수 6%, 전분 4%, 두류 1% 순이었습니다. 2015년의 경우는 전체 곡물 수입 가운데 쌀이 35%로 가장 많았고 밀가루 30%, 옥수수 20%, 두류 12%, 전분 4% 순이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2015년에 여러 종류 곡물을 골고루 수입한 반면 2016년은 쌀을 집중적으로 수입한 것이 눈에 띈다며 이는 2015년 쌀 생산량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도 그 한발 때문에 북한 전체 벼 재배 면적의 그 10% 이상 되는 면적에서 모내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쌀을 수입 집중적으로 했다 하는 것은 뭐 연결되는 뭐 이런 부분이죠.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쌀 생산량은 가뭄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한 230만 톤에 그쳤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이 2016년에 곡물 수입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쌀을 제외한 곡물 수입이 아주 적었고 전체적으로도 11.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비공식적으로 중국에서 들어간 곡물량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북한 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작년도 북한의 그 곡물 부족량이 70만 톤에 이를 것이다 하는 뭐 그런 추계가 나왔었는데 그하고는 사실은 많이 차이 나죠. 불과 10만 톤 내외 도입만으로는 수급 균을 맞추기는 어림도 없는 뭐 그런 숫자인데 나머지 그 부족량 거의 한 60만 톤에 가까운 부족량은 뭐 어떻게 조달했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의문인데 또 상당한 부분은 비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넣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도 2015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수입한 비료는 총 15만 8,300여 톤으로 2015년 7만 1,000여 톤보다 2.2배 증가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패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북한보다 부패한 나라는 아프리카의 남수단과 소말리아뿐이었는데요. 이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의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25일 세계 176개국의 청렴도를 조사한 2016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부패 정도를 0에서 100까지 점수로 환산해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우수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북한은 12점에 그쳐 전체 조사 대상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하위는 11점을 받은 남수단과 10점을 받은 소말리아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조사 대상에 오른 이후 계속 8점을 받아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다 올해 다소 개선됐습니다. 기구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어떤 점에서 개선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하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중동의 시리아 13점, 예멘 14점, 리비아 14점, 아프가니스탄 15점, 이라크 17점, 아프리카의 수단 14점, 기니비사우가 16점이었습니다. 이같이 부패 정도가 심각한 나라들은 경찰과 사법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며 신뢰할 수 없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지적했습니다. 또 부패와 불평등은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렇게 부패한 나라들에서 대중에 영합하는 지도자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청렴도가 높은 나라들은 언론이 활발하고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으며 정부 관리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데다 사법체계가 독립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90점으로 공동 1위로 꼽혔고 핀란드 89점, 스웨덴 88점, 스위스 86점, 노르웨이 85점, 싱가포르 84점, 네덜란드가 83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74점으로 18위, 한국은 56점으로 52위, 중국은 40점으로 79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전년도에 비해 3점 떨어졌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해 한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부패 사건으로 탄핵했다며 한국의 주요 기업도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의 모든 외교관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은 북한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태용호 전 북한 공사는 이 때문에 많은 북한 외교관들이 망명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거의 모든 북한 외교관들의 자녀 중 한 명은 평양에 인질로 잡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25일 서울 외신 기자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운 좋게 두 아들을 모두 데리고 올 수 있었지만 대다수 북한 외교관들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ll North Korean diplomats are forced to leave one of their children in Pyongyang as a hostage.
태전 공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까지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려 한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수많은 북한 외교관들이 망명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자신이 망명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 때문이었다며 영국 사회와 경제를 접한 자녀들이 북한에서 배운 것과 많은 게 다르다는 걸 깨달으면서 여러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왜 북한에선 인터넷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지, 왜 북한에선 재판 없이 공개 처형이 실시되고 왜 적절한 법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는지 등에 대해 태전 공사에게 계속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태전 공사는 이런 의구심과 왜라는 질문이 쌓이면서 자녀들에게 결국 진실을 말해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진실을 알고도 북한에 돌아간다면 남은 삶이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If any human being know that he is nothing but a...
누구든지 자신의 삶이 노예의 생활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끔찍할 수밖에 없다고 태전 공사는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또 자녀들이 영국인 친구들로부터 북한에 평등이 존재하느냐, 북한 공공장소에선 금연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왜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우느냐, 머리를 기르면 북한에선 체포해 가느냐 등의 조롱 섞인 질문을 받았다면서 이런 환경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태전 공사는 그 후 망명을 결심하고 영국 주재 대사관에서 나오면서 자녀들에게 이제 노예 사슬을 끊어주니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라고 말했다면서 현재 아들들은 한국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전 공사는 자신의 큰아들은 한국 나이로 27살, 작은아들은 20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태전 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과 관련해선 정치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음악, 유명 기타 연주자인 에릭 클랩턴에만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지난 2015년 김정철이 영국 런던에 에릭 클랩턴 공연장을 찾았을 때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에 온 탈북민 가운데 김정철을 직접 만난 사람은 태전 공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했던 평양 시내 여명거리 건설을 다가오는 태양절까지 무조건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자력자강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고열을 짜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여명거리 건설 현장을 시찰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오는 4월 15일 태양절 전에 기어이 완공하자고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과 노동자들에게 호소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여명거리의 완공 시점 연기가 김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명거리는 평양 금수산 태양공전과 용홍 내거리 사이에 초고층 빌딩이 대거 들어서는 일종의 신도시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 제재가 소용없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함경북도 수해와 국제사회 대북 제재 여파로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북제재 여파로 여명거리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여명거리 건설은 1월 25일 현재 총 공사량의 80% 수준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여명거리 건설을 다그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이제 자신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선포를 하고 이제 우상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경제적으로 성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신년사에서 수치가 전혀 안 나올 정도로 또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인 목표도 없는 상황이고 강력한 대북제재 국면에서 상황을 헤쳐나갈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명거리는 사실 김정은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 박사는 또 김 위원장이 여명거리 사업을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맞서 자력자강의 경제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체경제를 부활시켜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내핍을 강요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최근 들어 강조하고 나선 이른바 강원도 정신에 대해 노력 동원 등의 방식으로 주민들의 고열을 짜내기 위한 선전 구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 군민발전소를 시찰하면서 언급한 강원도 정신을 지난달 13일 보도한 이후 이 정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새로 들고 나온 강원도 정신이 과거 천리마 정신과 마찬가지로 자력 자강을 강조하는 선전 구호로 대북 제재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며 주민의 고열을 짜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도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내부의 인적, 물적 자원에 의존한 생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주민 동원을 위한 선전술로 풀이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 자극적 제일주의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을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동원시켜서 경제 발전 목표를에 이제 근접시키기 위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이 이제 대표적인 게 새로운 시대 정신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시행했던 70일 전투나 200일 전투와 같은 대중 노력 동원 운동을 올해에도 또다시 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중 공약한 대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했는데요.
예.
예, 당사국인 멕시코의 엔리케 페냐니에토 대통령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서 이를 비판하고 건설 비용을 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예.
또 멕시코 정부가 예정된 이 양국 정상회담을 취소할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자위대가 상대 국가의 군사 기지 등을 먼저 공격하는 선제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면서 조사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장벽을 세우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응하는 연설이 나왔군요. 멕시코 대통령이 텔레비전 연설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를 규탄한다고 밝히고요. 우리는 장벽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벽은 통합 대신에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또 지금까지 몇 번이고 말했지만 멕시코는 어떤 장벽 비용도 대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장벽 자체도 문제지만 또 장벽을 건설하는 비용도 이제 문제 삼은 건데
네.
이러한 언급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이 범죄자를 포함한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와서 이민 문제에 골간이 되고 있다면서 이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죠. 예. 이 장벽을 세우는 원인을 멕시코 측이 제공했기 때문에 바로 그 비용은 멕시코가 좀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밝혀왔는데요. 네. 멕시코 측은 장벽 건설 자체를 반대를 하면서 비용 부담도 할 수 없다는 입장 역시 수차례 내놨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수백만 명이 부정투표했다면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뭐 장벽을 세우겠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공약인데 우리가 왜 그 비용을 들여야 되느냐 이런 인식인 것 같은데 강경하게 대응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인 지난 일요일에요. 이웃나라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한 현안 논의를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정상회담이 다음 주 화요일 31일로 예정됐습니다.
예.
하지만 멕시코 정부 고위 관계자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장벽 건설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예.
AP통신은요. 멕시코 현지에서 장벽 건설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페냐 니에토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라고 설명을 네. 했습니다.
정상회담 취소 외에 또 다른 대응책도 이어질 전망이라고요?
네, 멕시코는 이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동안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하고 이 마약에 대처하는 일에 멕시코 정부가 미국 측에 공조 협조를 해왔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정부 간 협력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도 멕시코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는 얘기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예, 지금 미국과 멕시코 간의 이제 장벽 문제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추진하겠다는 이 장벽 건설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지금도 아리조나주 투싼하고 멕시코 노갈레스 접경 지역을 비롯해서요. 양국 간 왕래가 잦은 곳에는 철조망이 이어진 울타리가 있는데요.
예.
길이가 한 1049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자리 잡은 울타리들을 빈틈없이 이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까지 이어지는 3,144km 멕시코 국경 전체를 막는 작업이 먼저 진행되는 거고요.
예.
국경 전 구간에 이어질 울타리를 시멘트 벽으로 보강하는 공사가 이어집니다.
예.
이 높이도요, 기존 울타리보다 높아지는데요. 완공할 때까지 4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경 정책과 이민 정책 그 행정을 관장하는 국토안보부를 방문을 했는데요.
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런 건설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위해서 양국 간 협상이 조만간 시작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 공사를 위해서 상당한 재정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가 먼저 재정을 투입하고 사후 멕시코가 비용을 상환하게 될 건설비가 약 120억에서 38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데요.
예.
앞으로 몇 달 안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미국 언론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자위대의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발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그 중대한 안보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자위대가 상대방 군사시설을 먼저 공격하는 이 선제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에 연합국 최고사령부와 협의로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에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이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왔는데요.
예.
이런 원칙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또 중국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먼저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일본 총리가요 오늘 의회 하원격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네.
북한의 핵미사일이 배치될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전수방위 원칙을 견제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적 군사시설 공격이 그러니까 헌법이 허용하는 자위의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위대는 뭐 이름 그대로 스스로 이제 방위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북한처럼 외부 위협이 커지면 먼저 공격하는 것도 일종의 자위다. 이렇게 지금 일본 아베 총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네, 일본이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이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서요.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적의 발사체가 자기 나라 영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
자위대가 이를 요격하는 방위체제를 갖추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네. 주변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공격하는 일은 미국과 일본의 안보 조약에 따라서 미군에 맡겨왔는데요.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자위대가 보유를 금지해왔던 상대방 공격에 필요한 순항미사일이나 폭격기 등을 확보하는 계획이 추진될 수도 있을 걸로 일부 그 일본의 우익 매체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지난해에만 한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또 동해상을 향해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20여 발 일부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떨어진 뒤로 집권 자민당과 우익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자위대의 선제 공격 능력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예.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북한의 핵 능력이 예상보다 높다고 평가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날 중의원 발언에서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수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동안 예측해온 정도를 웃돌고 있다. 핵미사일 배치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과신할 위험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요 오는 3월 17일 동해에 인접한 아키타현 오가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 훈련을 처음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 투표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서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수백만 명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 투표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어제 또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규모 조사를 요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유권자 등록을 두 개 주에 이중으로 한 사람과 투표 자격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 또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 투표한 경우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되짚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당 과반수를 이제 확보를 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만 일반 투표, 그러니까 투표 수만 모았을 때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선 걸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투표에서는 그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300만 표 이상 더 많은 표를 받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끝난 후인 지난해 11월 말에 이 300만에서 50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 부정 행위가 없었다면 일반 투표에서도 자신이 승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뭐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내진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선거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초반에 이 부정선거 의혹들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게 다시 지금 수면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요. 미국 투표제도의 온전성에 대한 문제라면서 이번 조사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 과거 선거 부정 의혹도 다루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담당 기관이나 조사 시기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백악관의 움직임에 대해서 선거 관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40개 주 선거 관리인들의 모임인 전미 총무장관협의회가 협회가요. 지난 대선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도의 대규모 부정은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선거가 끝난 뒤에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 측이 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시간주하고 펜실베니아주 같은 이 주요 경합주 세 곳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를 했는데요.
예.
뭐 당시 당국은 그 주 당국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었고요.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측 역시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원 하원 의장은요,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보진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사를 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옳은 일로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은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또 지난해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망상이라며 비판을 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오전에는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옵니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사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6m, 서해 북부는 1에서 4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2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6도고요. 신우주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1도, 수풍 아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3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8도, 강계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하 7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는 오전에는 구름과 함께 눈이 오다가 오후에는 개기했습니다. 해주, 용현, 그리고 개성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그리고 낮 기온은 0도에서 2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에도 역시 오전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맑게 개기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2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 기온 영하 9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 기온 영하 10도입니다. 풍산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10도, 웅기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1도,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 기온은 영하 1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고 서해 북부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가 높게입니다. 1에서 6m까지, 서해 북부는 1에서 4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2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멕시코의 엘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 장벽 설치 계획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미국이 계속해서 장벽을 설치하려는 결정에 유감이며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니에토 대통령은 또 이 같은 계획은 양국 간 화합은커녕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에토 대통령은 아울러 멕시코는 모든 장벽 건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무부에 멕시코 국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50개 멕시코 영사관들은 이민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니에토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외무장관은 오는 31일 방미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입국 금지 대상은 테러 다발 국가들과 미국에 유입될 경우 큰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인들에 대해 적어도 30일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미국 내 모든 난민 입국을 4개월간 동결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모든 이슬람교도들의 미국 입국 금지를 제안했다가 나중에 테러에 연관된 나라들로 대상을 수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리아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거듭 지지했습니다. 이 방안은 시리아인들이 해외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하지 않고 자국 내 특정 지역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고문을 재도입하는 문제는 중앙정보국과 국방부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자행하는 참수 등 여러 잔혹 행위들에 맞서 이열치열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물고문 등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의 조언에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물고문이 효과가 있다고 느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행정명령에 따라 유엔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두 건의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을 인정하는 모든 유엔 산하기구들의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 대상에는 낙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또 이란과 북한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유엔 기구들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행정명령 초안은 미국이 체결한 다자 조약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란 핵 합의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메이 총리는 내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오늘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공화당 행사에 참석합니다. 메이 총리는 행사 연설에서 양국 관계의 역사가 현재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미리 공개된 연설문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또 영국과 미국 사이의 특별 관계 회복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폭격기 두 대가 어제 일본 주변 상공을 선회했지만 별다른 위협은 없었다고 미군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 관계자는 러시아 폭격기들의 이번 비행 항로는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미국 관리는 러시아 항공기가 일본 주변 상공을 비행하며 국제공역에 머물러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폭스뉴스는 러시아 폭격기들의 출몰로 북미 방공사령부가 위협태세를 강화하자 일본 항공자위대가 즉각 전투기들을 출격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